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1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여 우리 눈에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보이겠죠? 예,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귀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혹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고 예,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을 보실 때 정말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또 나도 저분과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성장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고 많고의 차이는 사실 별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여기에서 목격하고 체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이시고 또 그분께 우리가 그분을 존귀케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좀 생각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번 주에 특별히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제 교회에서 제가 한 8개월 정도에 걸쳐서 베드로전서만 8개월 정도에 걸쳐서 설교를 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유튜브로 저희 예배가 이렇게 나가고 설교만 편집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팔로우 하시면서 들으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성경 본문으로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지난 주부터 해서 준비한 이 말씀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정리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그 각도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새롭게 말씀을 준비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특별히 부담이 되는 이유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더 전달해야 될 얘기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압축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려운 부분들을 또 나름 또 짚을 거는 짚어야 되니까 또 그러다 보면 또 좀 산만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제가 부담이 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베드로서를 이렇게 전후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읽으면서 자꾸 저는 마음속에서 바울을 의식하면서 읽게 돼요. 분명한 것은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을 언급을 하죠. 바울도 이와 같이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억지로 그걸 잘못 해석을 한다는 거죠. 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역시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신학자고, 물론 어떤 그 사도의 그 서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떠한 그 베드로의 어떤 위상과 위치, 중요성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당연히 베드로가 큰 인물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나치면 로만 캐톨릭이 되니까 조심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정말 이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록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귀한 사역을 했죠. 위대한 사역을 한 건 사실이죠. 그 부분을 베드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고 또 내용상 보게 되면은 사실 바울이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분들의 사역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가 막히게 서로 조화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거기에 더 첨언을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조직 신학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베드로는 제가 볼 때는 실천 신학자다 이렇게 실천 신학을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또 어려운 말을 여기서 갑자기 하냐면은 바울의 서신들도 구체적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실천적인 어떤 그런 특별한 그 상황 속에서 이슈 속에서 니드 속에서 그 편지를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천적인 의미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가스플 이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론적인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 바울의 그 표현 자체도 어떤 특수한 상황에 치우치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서신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베드로의 서신은 굉장히 강렬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베드로는 실천신학자다 아니면은 목회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1세기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바울을 통해서 소개된 그 전해진 복음 구원의 길 삶 이것이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목회자로서 지금 박해 가운데 이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더욱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된다. 더욱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부정하고 또 조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를 정말 냉수하고 있는 저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만 그것이 승리의 삶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베드로의 이 서신을 읽으면은 굉장히 뭔가 확 이렇게 막 그냥 몰려오는 듯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끓는다고 할까요? 예, 정말 이 베드로의 그 단순한 어떤 감성적인 심정의 어떤 전달이 아니라 여기에 실려 있는 이 서신에 실려 있는 이 농축되어진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절실하고 또 지금 우리 상황에서 21세기 지금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조차도 더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왕 말씀을 나누니까 좀 깊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택한 본문이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라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나 설교자도 한 개인이고, 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가깝게 또 맞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대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저의 해석일 뿐이라는 어떤 그 인간의 연약함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를 깊이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볼 때 너무 저한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또 후서 다 합하더라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집약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어떤 그 꼭지점과 같은 그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무엇이겠는가 할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단연코 바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 자체에 엄청난 마음의 확신과 도전과 설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한 개인 한 사람 아브라함에서 야곱에 이르렀을 때 한 대가족이 되었고, 또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있는 동안에 큰 민족이 되어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 나라가 단순한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그러한 민족과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큰 정말 높고도 거룩하신 그 뜻을 생각을 할 때 단연코 우리가 성경에서 놓치지 말고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제일 꼭대기에 올려놓고 생각해야 되는 또 늘 리마인드 시켜야 되는 그 관점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만이 주이시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우리 지금 우리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결론을 좀 더 땡겨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또 역경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영어식으로 말하면 스티프 힐을, 정말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되는 듯한 그러한 역부족의 상황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배를, 그러한 싸움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은 바로 저분이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승리하신다. 결국은 그분에게 모든 것이 복종할 것이고 엎드릴 것이고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문맥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랬고 베드로가 정말 간절한 목회자의 마음으로 편지를 했던 그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과 그 어떠한 그 과업이 우리에게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가 5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택했고요. 이건 단지 그냥 하나의 시작점에 불과하고 성경 본문 전체를 한번 쭉 훑으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10절부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냐면은 너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말에는 들어가게라고 하는 말이 이제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본문에는 없는 말이고 그냥 없이 번역을 했었어도 되지 않은가 싶은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자기의 당신의 영원하신 영광으로 불러서 그래서 이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또는 당한 다음에는 너를 이제 굳건하고 이제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신다. 결국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신다. 예, 결국은 이 모든 일이 승리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잠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 말을 잘 좀 이렇게 묵상을 해 보면은 이 고난이 굉장히 결국은 이 베드로가 이 서신에서 이 편지 속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 편지 서신을 읽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박해 가운데 있어요.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또 이 추위와 이런 그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하죠. 예, 당연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이고 가까운 문제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좀 더 넓은 의미에 또는 영적인 의미에 또는 도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일단 그거는 제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선 그렇게 딱 말을 마치고선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조차도 우리는 자칫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권이라고 쉽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헬라 문화권에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편지, 그 서신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편지 쓸 때 쓰는 어떤 형식이 있잖아요. 예, 그런 형식에 포함되는 형식의 하나의 일부로서 그냥 그런 형식적인 말, 쉽게 말하면 그냥 형식적인 인사치레, 덕담, 이런 뭐 마지막 인사말 이 정도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의아하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뭐 한 다섯 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거든요. 비교적 짧은 편지 안에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편지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것이고, 근데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말을 이렇게 맺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오히려 베드로가 힘을 주어서 정말 이 편지의 궁극적인 의미를 여기에다가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로서 몇 군데만 제가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4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실 전 이제 이걸 본문을 할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잖아요. 지금 이 형식 자체도 말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매듭 짓는 그러한 표현인데 그냥 서신 중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중간에 이 말이 그냥 쑥 나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그렇게 기원하는, 소위 이제 우리가 이걸 덕살로지, 닥살로지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성령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마지막 이제 예배 끝날 때나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의미처럼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압축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긴 설명을 하기는 어렵고 세 가지만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결국은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지적을 해요. 하나는 규범이고, 하나는 동기이고, 하나는 목적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바로 이 봄학기 때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때도 설명을 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혹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옛날에 교수님으로 오래 계셨던 코넬리우스 벤틸 교수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어도 필라델피아 사니까 그 이름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알면은 코넬리우스 벤틸 정도는 알겠죠. 예.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서 정확하게 매치되는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결국 이제 어렵게 말하면 그게 윤리고요. 또 이 윤리라고 하는 주제는 결국 베드로 전서에서 학자들마다 굉장히 베드로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 자체가 중심이 아니고 그것을 통한 더 높은 주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예. 결국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윤리의 문제인데,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규범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겠고, 그럼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동력으로, 실전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겠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목적하는 바. 그래서 세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물론 이제 여기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그 컨텍스트 속에서 이거를 말을 하니까 이제 조금 다르게 읽힐 수는 있습니다만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규범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즉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이제 봉사라는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다르게 말하면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합니다, 이 소리거든요. 정확하게 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그것이 늘 목적을 향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향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체를 위해서 예,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다시 좀 이제 숨을 고르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은요. 아, 이게 베드로예요. 예.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깊은 신학에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준다. 더더욱 저는 이것이 그냥 이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실천적인, 목회적인, 현실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건 너무나도 너무나도 피부에 와 닿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한 군데 이제 더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에 이게 좀 어렵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초점이 가였는지 한 구절만 더 제가 소개를 하면은 3장 22절인데요. 3장 22절 끝에 절을 보면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 좀 어려운 말이겠습니다만은 그냥 좀 많이들 이제는 잘 아시는 용어라고 생각하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을 통틀어서 볼 때 최종적으로 지금 그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분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도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고 모든 권세들도 여기에서 권세들은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권세들도 그에게 복종.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종의 문제가 이제 좀 더 실천적으로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인사치레에 그냥 말을 편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형식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그분에게 모든 것이 복종하게 돼요. 이미 모든 것이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고 단지 세상 사람들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아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의 심정으로 전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높임을 받고 계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대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날이 이제 앞으로 또 올 것이고. 예.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과거의 사실이에요. 물론 지금 베드로의 시점에서 한 세기 안에서의 시점이니까 얼마나 더 그것이 절실하고 실질적인 생동감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미 그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미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의 시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간다. 그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요한복음 7장에서도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우리가 봤고요. 또 베드로 전서에서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런 표현은 원래 성경에 자주 나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정말 중요한 걸 다 놓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모든 일을 성경은 압축하고 축약해서 한 단어로 뭐라고 흔히 대변하고 정리하냐면 고난. 그렇죠? 우리도 그와 함께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렇죠? 예, 예. 우리도 그가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에 우리도 같이 있었다.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간다. 예.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고 그 기간이 좀 길죠? 그걸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재림까지. 예. 그게 다 영광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예, 모이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 모든 이 노력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입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7장 같은 데서는 이제 그 네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이제 그런 말 하고 나서 거기에 각주처럼 저자 요한이 뭐라 하냐면 아직 예, 영광의 예, 때 들어가지 않아서 제자들이 그걸 모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구속사적으로 시간이 더 진전이 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남아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특히 여기에서 저는 권능이라는 파워, 도미니언, 어토리티 이 단어를 조금 좀 더 강조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바로 그 말과 영광이라는 말이 본문 속에서 자주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같이 썼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그 복종한다 이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그것과 함께 제가 이 말을 좀 권능, 권세, 그분의 통치, 나라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 깊이 생각할 그런 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시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5장 10절로 돌아와서 잠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좀 이제 훑어보려고 합니다. 요 부분이 오히려 더 사실은 더 재미있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결국 베드로의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께만 복종하고 그분께 모든 권능과 권세를 돌려드린다.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과 함께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살짝 흘려요. 굉장히 한 단어로 또는 이제 두 개의 단어로 쑥 지나가기 때문에 그 느낌을 깊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라고 이제 ESB 성경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후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상당히 가치 가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권능과 권세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데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이고 또 그 단어 앞에 같이 부사처럼 같이 가는 단어가 뭐냐면 잠시 조금 예, 조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이가 아니라 조금 또는 잠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조금 고난을 당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잠시 고난을 당한다. 또는 그 고난이 지나간다. 이제, 예, 그런 의미예요. 예,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어떤 성격의 고난인가 왜 그거를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와 권능을 돌리는 그 자체에 고난이 수반된다라고 보시고 있는 건가? 예, 그것이 성경에 쭉 깔려 있어요. 예,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앞으로 와서요. 1장 15절을 보시면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주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사용이 돼요. 그런데 바로 18절에 보면 그 단어가 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두 개의 똑같은 단어예요. 이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Way of life, 어떤 행위, conduct, behavior.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행실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15절에서는 그 똑같은 한 단어를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고 18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부정적인 의미에 사용되고 있는 그 어떤 정황적인 의미로서 너희 조상한테서 배운 것은 그건 좋지 않은 행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과 반하여 거룩한 행실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한 개인이 한 인격체로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그 과정, 배경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가정교육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이 사회 속에서, 나라 속에서 한 사람이 인격체로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성경은 베드로는요 우리가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게 아니다. 소위 전통과 문화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대한다고 해서 때로는 그렇게 강요당할 때에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옳은 것은 따로 있다. 거룩한 것은 따로 있다. 거룩한 행실은 따로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싸우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충돌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위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살게 돼요. 예.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말 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자체를 우리는 옳고 그름을 묻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사람들이 이렇게 봐.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제가 어머니 집에 가는데 그냥 더우니까 그냥 반바지 입고 갔어요. 목사가 반바지 입고 다닌다고 야단을 치세요. 반바지 입고 다니면은 죄 짓는 거예요. 예, 예. 반바지 입고 나타났다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게 뭡니까?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통념이라고 할까요? 그냥 사회적인 인식과 기준과 뭐 굳이 그게 뭐 전통인지 문화인지까지 되는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랬을 거예요. 예, 옛날 우리 어르신 세대 때는 저희 아버님도 진짜 집에서 당신 책상에 앉아서 서재에 계시는데 늘 그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앉아서 계셨거든요. 늘 기억이 목사님은 저렇게 원래 입고 사시는가 보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옳다 그러다 덥지는 않을까 불편하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그것에 의해서 거룩한 것이 정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거룩한 행실은 따로 있어요. 거룩한 행실의 기준은 오직 뭐만이에요? 예? 거룩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학기 동안에 윤리학 수업을 하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게 구약에서부터 소위 그 장로들의 위전,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법을 해석하다 보니까 또 법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파생되어져 나온 모든 법들까지 해서 사람을 옥죄잖아요. 하나님만이 거룩이고 하나님만이 법이세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거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사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 때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거룩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자유가 있어요. 신기하죠?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이는 게 뭐냐? 법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법이 예, 사람을 무겁게 해요. 더 나아가서 전통, 관례, 관념 뭐 이런 등등의 사람의 것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지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의 길로 들어서면은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차이를 15절과 18절에 그러한 차이를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실 또는 이것이 conduct, behavior 또는 way 예,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way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그 way 그때는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거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이 행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 차원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 가게 되면은요. 11절 이하부터 이제 쭉 어떤 말이 나오냐? 특별히 제가 12절부터 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여기 다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행실을 선하게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을 볼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라. 아까 말씀드린 존귀와 영광과 모든 권능과 권세를 그분께 드리고 모든 것이 복종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이하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왕이나 또는 뭐 총독, 즉 통치자, 권세 있는 자,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치인, 어떤 그 civil public servant 이런 그렇게 선출되어져서 세워진 그러한 위정자들 그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얘기는 안 하죠. 네. 그런데 그들의 존재가 뭐냐? 결국 여기 보면은 주를 위하여 결국 주께 우리가 복종하고 그 주께 우리가 모든 권세와 권능을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런 정치적인 그런 제도들 예, 이런 모든 것조차도 왕이나 총독이나 위정자나 이런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자리예요. 배우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제 발언이 이거 절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렇죠? 나라를 세우시고 멸하시기도 해요. 나라와 나라의 구분이 있어요.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은 다 한 나라고 한 뭐 그때는 가족의 구분도 없고 뭐 남녀의 그런 구분도 없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가기까지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교를 다니게 했어요. 그렇죠? 학교를 다니고 배우고 교육을 받게 했어요. 무슨 교육이냐? 복종하는 교육을 받게 하세요. 복종하는 교육을 받게 세상에 통치자, 권력자, 다스리는 왕이 있는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지상에서의 예표적인 그러한 기구, 도구죠. 기관이죠. 예. 또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심지어는 종들에게, 사환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영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디면 아름다운 일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부당한 고난을 억지로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보스한테 잘하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괜히 하드타임 주고 나한테 괜히 미워하고 참 힘들게 하는 그 보스한테까지도 잘해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결국은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게, 그 보스를,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더 이제 컨트로버셜한 얘기가 나와요. 3장에 들어가면은, 3장 1절을 이하해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는 복종하라라는 단어거든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똑같은 단어예요.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의 모습을 보고 안 믿는 남편이 구원받게 하려 하니라. 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본다, 보인다, 비서블하다, 가시적이다. 이게 베드로가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 내면적인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런 거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베드로는요, 눈에 보이는 거룩을 말해요. 그리고 그 거룩이 보여져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나그네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선택됐다 그렇게 시작을 했죠? 예, 나그네로 택함을 받은 그 택함의 의미가 뭐냐? 뭘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의 행실을 보여서.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하는 그 말씀.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를 대하듯이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몸을 희생해서까지, 예,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덕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윤리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예요. institution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이것을 오늘날 무너뜨리고 있죠. 정말 가장 크게 도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결혼과 가정이 도전받는 거예요. 소위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슬로건 하에 남자도 여자도 평등하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남자끼리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끼리 결혼할 수도 있고, 요즘은 또 뭐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오후에는 여자가 되는 뭐 그런 일도 있고. 평등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등의 반대가 뭘까요? 불평등일까요? 그거는 아마 좀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평등의 반대가 불평등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적인 접근은 평등의 반대가 구분이라고 생각해요. 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문제와,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평등해요. 그러나 그 평등이 구분을 배제하지 않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면은 사람이 나누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나누면 안 돼요. 근데 모세율법에는 이래서 어떤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비가 붙죠. 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데 적어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께서는 모세율법 속에서 왜 그런 법이 사회적인 어떠한 그 장치로서 주어졌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지 그리고서 뭘로 다시 돌아가냐면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질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착각이 뭐냐면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음행한 연고로 하는 그러한 그 예외적인 정황에서는 이혼을 해도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것은 모세율법에서 어떠한 그 모세율법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사회적인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존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민법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법과. 그런 측면에서 이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처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하시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 이혼은 죄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도덕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덕이 상황에 따라 원래는 죄였는데 죄가 아닌 게 된다.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까 분명히 이 거룩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에는 그거 죄라고 그랬는데 저녁 때는 죄가 아니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너무 완고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문맥적으로 보면은 모세율법을 가르쳐서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좀 얘기가 좀 벗어났는데 아내들에게 역할을 요구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겠죠. 힘들겠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이 막내는 아직은 좀 어리니까 이제 대학교 갓 졸업했으니까 걔 빼고 적어도 위에 누나들 둘은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물론 이제 둘째는 이제 최근에 약혼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믿음 좋은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만나야만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여성도들 가운데 이제 믿지 않는 남편 또는 이방인일 수도 있고 그들을 만났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데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든 거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그 자체가 고난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의 행실을 통해서 당신의 행실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것이 단순히 어떤 외모를 이렇게 꾸미고 치장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당신의 행실 속에서 보여진 아름다움. 예,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성품이 드러나게끔 하는 그 아름다움. 그 과정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예. 5장으로 가면은요,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됐는데,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5장에 가면은 난데없이 교회 얘기를 해요. 예, 갑자기, 그냥 딱 4장 끝나고 나서 딱 끝나면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5장에 들어가서 교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5절 이하에 보면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이 교회 갔더니 다 평등한 줄 알았는데 복종하래. 뭐 물론 세상에는 다른 교회의 전통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뭐 굳이 부정하겠다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확신하고 믿는 교회라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우리 장로교회의 모습인데,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어떠한 그 권세의 구조적인 차등을 줬어요. 그것을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복종을 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어떠한 뭐랄까 존경을 돌리는 그러한 것이 교회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실 세상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맞대응하여서 도전하고 정말 이것을 오히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자세한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충분히 짐작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정치적인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려는 공작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어떤 행실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미션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복종을 통해서 그분의 권세에 우리가 복종함으로써 그분께 그를 주로 세우는 그를 주로 우리가 모시는 주님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세워드리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9절마저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을 얘기하기 전에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제 사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라고요. 그러고선 10절에 가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고난은요.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겪는 고난이에요. 특수한 상황에서만의 고난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 자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 자들과 부딪히게 되는 이 모든 싸움 자체를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것이 잠시됩니다. 예, 조금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요. 그리스도가 높이 존귀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다시 하늘나라에 들어가실 때 우리 데리시고 우리도 그분의 영광에 같이 참여해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이 되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이거 힘들고 고난과 같은 그러한 정말 어려운 과제일 수 있지만은 기필코 우리가 주님께만 권능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